풍성한 생명 2, 여정. 예,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영생은 그렇게 여기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지금 사느냐, 죽어서 사느냐,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은 내가 누구냐, 내 생명이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떤 생명이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으로는 다 태어나요.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태어남으로 시작돼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도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우리는 길을 알 수 없으나 자기가 길을 알아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자격을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려고 아기가 훈련하고 자격을 쌓고 공부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놔주는 거잖아요. 거듭남도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주권이에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남에서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삶이 예수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해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삶이 녹록하지는 않고 편안하지는 않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안 쓰던 근육처럼 생경합니다. 옛날이 편해요.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시민권을 둔 자들이니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며 예수 믿고 예수식으로 예수 말씀 따라 믿고 살으라고 그래요. 그 삶이 때로는 십자가고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익숙하지 않고 멀게 보여도 예수님은 풍성하다 하십니다. 풍성하다. 도둑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려 함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 함이라. 풍성하다 합니다. 이 풍성은 육신의 건강, 재물, 명예와 아름다움과 행복, 즐거움을 포함할지 모르겠지만 본질적으로 그것과는 다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기쁨으로 예수가 여기 살아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헛된 것 버리고 위의 것을 바라며 예수로 충만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늘 가난한 게 아니에요. 늘 고난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로 선한 근원이 예수의 생명 가운데 있어요. 이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양식, 뭘 먹고 사는지, 그 평강,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지, 열매, 어떻게 열매 맺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풍성한 생명 2, 여정. 여정. 인생을 여정에 비유하잖아요. 인생을 여정길에. 목표, 출발이 있고 목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여정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네 가지 말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는 네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성한 삶의 여정에 관해서 마침내 도착할 안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얘기를 따라갈 거예요. 익숙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 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5장부터 6장, 7장까지는 명절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5장도 유대인의 명절이고 6장의 오병이어는 유월절에 일어난 일이고 7장에 예수께서 내가 생명의 빛이고 한없는 생수의 근원이다 하실 때에는 초막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명절 사이클인데 5장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명절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명절 사이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보여주신 두 가지 표적은 제자들만 봤어요. 치료받은 사람만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영생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만 즐기고 그날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사적인 표적이었는데 5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표적들은 공적입니다. 명절에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속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행하셨어요. 명절의 의미와 연결이 돼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광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공적으로 사역하실 때 그 표적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의 표적은 5장부터는 늘 그렇습니다. 표적을 행하셔요.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원래 그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받기 어렵고 만들기 어렵고 자격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자기 자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주로 믿고 따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정직하다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절에 행하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저항을 발견하는 겁니다. 거울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욕심과 자기 계산과 자기를 높이려는 것과 감추려는 위선이 있는지 거울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전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장애를 허무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죄악에 찌든 이 습관을 허물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영의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고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에 대적하는 세력들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순전한 예수님의 은혜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위선과 자기를 높이는 것과 자기 욕심을 보여주시고 깨뜨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목마른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저희가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웃을 것이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명절이 중요해요. 근데 어떤 명절이라기보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사람들이 명절이라 성전에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습니다. 안식일이라 기뻐하면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주님께 삶을 맡기고 생업을 잠시 쉬고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성전 안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전 북쪽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약물은 짐승을 죽여서 베데스다 못에서 씻어서 그 제물로 드리려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성전 바로 북쪽에 있었어요. 그 양문 바깥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못가에 여기 보니까 병자와 맹인과 저는 자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성전 밖에는 베데스다 못가에 젊은 발이 병자, 배고프고 목마르고 안식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과 발길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안식일의 주인,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발길은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성전 안의 사람들과 있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목말라 할 뿐인 그 베데스다 병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게 오늘 안식일 유대인의 명절에 참된 의미입니다. 안식일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38년이라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40년이, 40이라는 숫자가 꽤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40년이라고 안 하고 38년이라고 한 거니까 아마 사실을 보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38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사모하며 헤맨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지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한 달 반 정도 걸렸고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황금송아지 만들었다가 혼나고 장막 설계도 받아서 장막을 짓고 유월절 지내고 한 달 후에 다시 지내고 뭐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이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출발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향하다가 카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이 안식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가기 싫다고, 여기가 좋다고 두렵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앉은 바람에 38년을 광야에서 쉬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어쩌면 38년은 그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게 있대요. 파이크 신드롬. 파이크란 거는 무슨 육식 포식하는 포획 공격성이 아주 강한 물고기입니다. 예, 육식하는 입이 이만하고 시험하게 생겼어요. 작은 물고기만 문 앞에 어르면 확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그런 포식자. 파이크가 연못에 하나 있으면 다른 물고기는 싹 없어져요. 예, 그런 포식하는 물고기인데, 예,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수족관에 파이크를 넣어놓고 가운데에 유리 벽을 탁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유리벽 한쪽에는 파이크를 넣어놓고 이쪽에는 먹이가 되는 피라미드를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파이크가 잡아먹으려고 확 가다가 유리벽에 쾅 부딪히죠. 그러죠. 돌이키죠. 또 확 가다가 부딪히죠. 확 가다가 부딪히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는 못 넘어가는 데구나. 못 넘어가는 데구나. 그래서 유리벽 이쪽에 있는 먹이는 잡아먹지만 여전히 포악하고 여전히 육식동물이고 자기 성질을 잊지는 못했지만 유리벽 건너로 건너가면 안 되는구나 배운다는 거예요. 유리벽을 치워도 저쪽에 피레미가 왔다 갔다 해도 넘어갈 생각을 안 하고 평화롭게 유유자적 헤엄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먹을 것 없나, 여기에 먹이가 안 오나, 그것만 살피고 있대요.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그런대요. 이 병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38년이나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으니 그 자리가 더 편안해진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동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매일 나와는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니까 딴 사람이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맨날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편안해져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요. 예수께서 이 사람이 낫으면 진짜 낫기를 원하는 소망이 없었다면,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예수께서 낫게 해주실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겠다, 이 사람의 병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 묶인 모든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작정이 없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쓴 잔이라도 마시겠다는 그 신실하심과 결정이, 결심이 없었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염장지르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안 낫는 거 알면서 왜 물어보냐는 거죠. 낫게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겨우 적응하고 사는데 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느냐.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요. 예, 우리 같으면 아,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텐데, 예수님이니까. 우리 같으면 정말 낫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참 믿음도 없이 원망만 쏟아냈어요. 저 물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가 38년을 앉아있어도 저 물에 한번 못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원망을 쏟아냈어요. 우리 같으면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오래 길들여져 있는데 수 없는 희망 고문을 당했는데 낫는다는 약속을 쫓아가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진리라고 해서 쫓아갔는데 거짓말이고 믿을만한 줄 알고 가봤는데 거짓말적이고 살 길인 줄 알고 가봤는데 막다른 길이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또 마음을 일으켜서 또 소망을 불러일으켜서 낫기를 원합니다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께서 진짜 낫기를 원하는 소망 없이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예수께서 낫게 해주실 능력 없이 그저 좋은 생각으로 선한 의도에서 말한 것뿐이라면, 만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작정 없이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웠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형제를 위한 기도와 주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그 예수의 소망이 우리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고 예수 믿어 복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우리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을 때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실력은 별로 안 돼도,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낫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는 말이 다시 실망케 하는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는 참 성령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이 믿지를 못하고 물에 못 들어간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란 게 뭡니까? 38년간 깔고 앉았던 질병과 절망과 실망의 상징이에요. 죄의 자리가 편안했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이제는 걸어가라. 말씀에 과연 능력이 있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35장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우리를 회복하실 때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죄에 꽁꽁 묶여 벗어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심령에도 의의 강물이 흐르고 죄의 사슬에 묶여 의의 길을 걷지 못할 것 같았던 어그러진 무릎도 펴져서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고 슬픔과 절망에 앉아있던 자들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보리라.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이 이제 임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예수께서 하셨고 그 능력으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에요. 9장 하반절에 보니까 이날은 안식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 모든 것을 심히 좋게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그날 쉬시며 복주신 그 안식일의 복됨이 마침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안식을 주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안식을 완전히 만드셨는데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다시 죄와 사망이 들어가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수고하고 일해야만 먹을 것이 생기는 그 깨진 세상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그냥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안식만 누리는 성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 만드신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완전히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온전함을 회복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예수께서는 오셔서 그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도다. 다시 안식 주시려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지금 이 안식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마늘 먹고 부추 먹고 고기 먹으며 적응하며 살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이제 가게 하라. 광야로 끌어내신 것처럼. 광야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살고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그 광야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고 서로 질서를 지켜 사랑하며 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땅을 일구어서 손을 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면 그 열매를 맺을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일하심이 된 것이에요. 참된 안식을 위해서. 근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께서 참된 안식을 시작하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봤어요.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불법이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줬는데 이 사람이 나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합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세상이 천지개벽이 됐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성전 안에 한 번도 못 들어와 본 그 병자가 성전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멀었던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됐어요. 죽었던 자가 살았어요. 그건 안 보여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불법인 것만 생각이 돼요. 영화 보면 클로즈업 있잖아요. 이렇게 파노라마가 보이다가 클로즈업이 돼서 주인공 얼굴로 쫙 이렇게 클로즈업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눈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38년 된 그 죄와 절망의 상징이 번쩍 들리고 이제 마음대로 들고 가는 그건 안 보이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율법을 안식일을 어긴 그것만 눈에 보였어요. 날이 밝았는데 대명천지가 됐는데 골방에 몇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서 촛불을 켜면서 이 촛불 꺼지면 안 돼 이 촛불 꺼지면 우리는 암흑 속에 갇힐 거야. 눈 감고 귀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촛불 꺼뜨리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전에 만화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어린이 만화인데 어떤 어린애가 물통을 하나 들고 이 꽃 화초 앞에서 막 위협을 해요. 너 지금 목마르지? 내가 이 물통으로 화초 안 주면 너는 죽어. 그러고 막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가 확 내려버려요. 비가 확 내려버려요. 이 물통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물통이 무슨 소용이에요? 대명천지가 열렸는데 안식일에 주인이 오셨는데 안식일에 짐을 뭘 들고 어디까지 가는지가 뭔 상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이 뭔지 마음에 참 세우고 예수님을 크게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요 천지 개벽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지 개벽하셨어요. 독생자가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되었다. 이 은혜가 날마다 감격되기 원합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자랑할 게 있다면 이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했는데 감격이 되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고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잠시 받는 원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눈이 아직 닫힌 거예요. 아직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적응하고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 실력이 이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 봤으니까 이것만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적응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 주신이 됐습니다.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예수 진짜로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분은 우리 성령님이에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그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건물을 자랑하고 인원수를 자랑하고 하고 있는 일을 자랑하고 지금까지 좋은 일 했다고 자랑하고 세상에도 많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좋은 일 많이 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건데 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다 그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라고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건물이나 자랑하고 있으면 한 일이나 자랑하고 있으면 우리가 고상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평안하다 자랑하고 있으면 예수 자랑은 없으면 하나님한테 무슨 책망을 듣겠습니까?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자랑하는 부흥의 날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예수만으로 만족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1907년 평양의 부흥, 1904년 웨일즈의 부흥, 18세기 영국 감리교도의 부흥, 종교개혁 때 그 개혁자들의 부흥이 오늘 우리 시대에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그 놀라운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였어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나를 고쳐줬다는 간증을 했어요.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간증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간증을 어디다 써먹었어요? 너 범죄했다.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다. 변명하는 데 썼어요. 예수님이 천지개벽하고 지금 아직 모르지만 자기가 채찍에 맞을 걸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간증을 자기 목숨 구걸하는데 자기 벌받지 않는데 위기를 모면하는데 써버렸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주님 앞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에, 내 욕심을 채우는 일에, 내가 조금 행복한 일에, 내가 조금 원망을 모면하는 일에, 내가 좀 사람들 앞에 떳떳한 일에, 내가 좀 이 위기를 모면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불러서 하나님을 심부름꾼 삼지 맙시다. 순종하며 받읍시다. 주시는 대로 받읍시다. 받다 보면 큰 걸 알아요.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낮고자 하느냐, 뺄것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주시는 상황과 주님이 주시는 형편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전심으로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러면 이게 점점 놀라운 게 보여져요. 내 욕심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계획대로 다 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도 따라가다 보면 의의 길을 걷고 있고요. 따라가다 보면 아버지 집에 도착해 있고요. 따라가다 보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요. 따라가다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요. 따라가다 보면 가슴에 안으시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하나님 데려다 달라고 하나님을 택시 운전사 삼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기도응답 이루어지면 병이 나으면 오해가 풀리면 이제는 혼자 살겠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알아서 좋게 잘 살아볼 테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전적으로 순종하자고요. 하나님 따라가자고요.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자고요.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게 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것을 알게 돼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지도록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태어나면 자라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엔 이유식만 먹지만 단단한 음식도 먹지 않습니까? 맨날 원하는 것만, 입에 단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온 것만 먹고 달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그냥 어린애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 먹읍시다. 그 가운데 믿고 기도합시다. 순종함으로 따라갑시다. 이끄시는 대로 함께 갑시다. 그렇게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줍시다. 그럴 때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주님이 가시는 곳까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저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냐? 그럼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뭐 이랬나 보죠.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잖아요. 표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대박 맞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을 낫게 하셨을 때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고 장님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열 문둥병자 중에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박 맞았습니다. 영생 얻었어요. 그런데 병만 낫고 포도주만 먹고 빵만 먹고 그냥 간 사람들은 그날 배부르고 그날 즐겁고 그날 건강하고 이제 또 다시 그랬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고쳐졌는데 예수님 따를 생각을 못하고 누구신지 예배할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과 거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닐 생각을 못하고 낫으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인 걸 알게 됐죠.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네가 여태 주저앉아 있었던 거는 네 범죄함 때문이다. 이런 말로 들리시지요? 아마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꼭 우리의 고난과 질병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죠. 이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됐으니까 제자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벌을 받은 것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범죄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은 무언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약간 기분이 상해도 그래도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낫게 하셨으니까 아유 그냥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그래도 그럼 병도 낫게 하셨으니 죄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 따라갔을 텐데, 그죠? 저와 여러분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범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너무 대놓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인내심이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좋다고 하는 욕도, 빨리 병 걸렸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너 죄 때문일 거야. 한번 잘 살펴봐봐.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 그렇게 얘기할 때 좋은 말로 한 거지만, 맞는 말이었지만, 그게 막 화가 나서 막 내가 범죄한 게 뭐 있다고 막,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나만 갖고 이럽니까? 막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그러는 거 보니까, 회개 않는 거 보니까 진짜 범죄자구나.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 죄보다 훨씬 하나님이 그래도 봐준 거야. 막 이렇게까지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막 니네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욥도 그런데 이 사람은 더 했겠죠. 그랬는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다 그래요. He went away.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면 대박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갔어요. 멀어져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나보고 안식일 범죄하라고, 안식일 어기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이름을 내가 정체를 알았는데 예수라고 그럽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거 맞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뭐 치료하는 거, 안식일을 어기고 또 막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막 시키고, 안식일을 어기니까 유대인들이 따졌을 거 아니에요. 막 정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내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거, 고치는 거, 율법을 어기는 거는 아는데 너무 불쌍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는 그래도 율법 안에 드는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거 알지?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는 거는 유대인들도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손을 탁 놓으셨다면은 별들이 막 떨어지고 막 병자도 하나도 고침을 못 받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세상이 막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도 이 배경을 좀 아셔. 이 진짜로 유대인 랍비, 유명한 랍비들,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한 얘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잖아요. 여전히 심판하시잖아요.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일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 랍비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거냐? 참 할 일도 없죠. 율법을 어긴, 진짜로 가말리엘이 그런 논쟁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럴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 변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았어요. 옳다는 게 아니고, 그 배경을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변명을 내놨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 36가지를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을 들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남의 집으로, 혹은 남의 집에서 자기 집으로 짐을 옮기는 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 36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랍비들이 변명하기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도메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 아무리 일하셔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니까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참 할 일도 없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정신이 깬 사람들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율법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에 일하셔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아시고, 얘들아,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알지? 그래도 안식일에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것이라고 너희가 얘기하지?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지 않았다고 변명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봐달라고 호소한 것도 아니고, 그래, 내가 인간이라면, 사람의 율법 아래 있다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래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으신 것처럼, 안식일에 위에 계신 것처럼,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집인 것처럼 나도 오늘 일한 것이 아버지의 일을 한 것뿐이지 안식일을 어긴 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과연 동격으로 삼으신 거예요. 돌을 들고 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믿거나.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런 발언을 듣고 그냥 혹시 해서 따를 수 없어요. 정직하다면,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거나 온갖 핍박과 오해와 감수하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게 온 핍박을 이기고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선하신 분이라고,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라고 따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너를 동일시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고친 참된 이유에 관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한 것이 무슨 얘기인지, 다시는 범죄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이 무슨 얘기인지 그 큰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셔서 아버지가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그때 심판받지 않도록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날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가 다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들의 음성을, 일어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의인은 영생의 그 부활로, 악인은 영벌의 부활로 일어날 건데, 그때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듣기 싫은 자도 다 일어날 건데, 지금 오셔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오셔서 잠자던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지금 오셔서 주저앉은 우리 심령을 깨우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게 해주겠다. 벗어나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생명의 근원이니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오늘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그날 모든 영혼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이 반가워서 내가 아는 예수님, 나를 일으키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범죄하지 말아라.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또 죄짓다가 더 큰 병에 걸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그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일어났으면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려는 것이에요. 아직 다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비틀거릴지라도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냅두세요 하는 게 우리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가자는 데까지 시키시는 일 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의지하고 거룩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안식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셨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안식을 주셨는데 완전한 것은 예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완전입니다. 부족한 것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안식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일어나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 얻은 자의 여정이에요. 이미 도착했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은 예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와 함께 가는 그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구원 받았다고 손 놓고 기다릴 겁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그렇게만 할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일어나 자리를 들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이고 오늘 우리가 누릴 기쁨이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 온전히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예수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교회인데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가 충만할 때까지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옵소서. 간구하기 바랍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성령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와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했던 거, 실망했던 거, 안 될 거라고 했다는 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런 거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답답한 그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내 힘이 다해 넘어진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합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면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참된 안식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면 전심을 다해 주님과 일하기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옆에 두신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나에게 일심으로 경외함을 배우게 하소서. 주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부흥의 날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니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가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하신 일 은혜로 마치실 줄 알고 담대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심령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실 때까지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손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손잡고 한없는 평강을 누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허탄한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도록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